사도행전 64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30번째. 24장 1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유대인 변호사에 의해 송사를 받고, 24장 10절부터 21절에서 그는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24장 22절부터 27장에서 그는 불의하고 부패한 로마 정치인에 의해 감금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누가는 이 2년 동안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 것인지를 상고해 볼 것입니다. 구약의 지식을 통해 계시를 받음.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었던 2년 동안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회심한 후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었던 곳과 그가 회심한 후 거기에 얼마 동안 머물렀었는지는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음에 틀림없으며, 그가 거기에 머물렀던 기간은 짧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그의 목적은 그가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간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에 관한 어떤 계시를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아라비아에서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신성한 계시는 그의 구약의 지식을 통해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대한 뛰어난 학도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그가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가리켜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들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에게 구약을 통달하는 지식이 있었음을 봅니다. 더욱이 그는 성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을 두 언약으로 비유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이 두 여인에 대한 바울의 비유적인 해석이 없다면 우리는 사라와 하갈이 두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창세기를 반복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진리에 대해 매우 박식했던 바울은 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그의 지식을 통해 신성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글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관한 구약의 예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울의 지식은 그가 그처럼 많은 신성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음. 비록 바울이 많은 양의 계시를 구약에 대한 그의 지식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방면의 계시는 구약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다른 종류의 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두 법, 즉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 더하여 내 생각의 법을 말하는데 이는 선을 행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그는 또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장에서 바울은 네 가지 법을 말하는데 곧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선을 행하는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대조적으로 선을 행하는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영의 법은 기록된 법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생명의 원칙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각 종류의 생명은 자체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법은 인간 생명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 있는 사탄적인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법입니다. 이들 세 가지 법은 이들 생명의 종류에 고정된 원칙에 기초를 둡니다. 인간 생명에는 그것 자체의 법이 있고 사탄적인 생명에는 죄를 짓는 법이 있으며 가장 높은 생명인 신성한 생명에는 분명히 신성한 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에 관해 바울이 본 계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문제를 조사하여 그 근원을 알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법에 관해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에 관한 그의 지식은 그의 체험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의 법과 선을 행하는 법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을 체험했습니다. 이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법을 대항해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아오는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법을 보았다.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체험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은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하건대 그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더 높은 법, 즉 신성한 생명의 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선을 행하는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영의 법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같이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전파하러 나왔을 때 이러한 풍성한 계시들로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서신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글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신성한 계시가 충만함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요점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의하면 주님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었던 2년간의 기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사도행전 15장과 21장에서 일어났던 것에 관해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인 혼합을 직면함에 있어서 바울의 약함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사도행전 21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야고보는 여전히 율법의 열심인 믿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말했습니다.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빛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는 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빛비춤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신약의 은혜와 구약의 율법의 혼합에 관한 상황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관해 부담을 가진 사람은 오직 바울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들에 묘사된 장면들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주인공이 주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모든 일 위에 주권자로서 이 장들에서 주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하여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전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 두셨습니다. 비록 바울이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는 투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드는 것을 금치 말라 하였다. 24장 26절이 지적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친구가 방문하는 것을 허락한 벨릭스의 목적은 그에게서 돈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벨릭스의 목적은 돈을 얻는 것이었지만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그분 자신의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으며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더 많은 서신을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당신은 가이사랴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2년 동안에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바울이 그 많은 소동을 통과하고 난 후에 성경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확실히 바울은 15장과 21장에서의 그의 체험을 상기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통과했던 일들에 관해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분명 그는 최근의 그의 체험과 과거에 그가 받았던 계시, 특별히 아라비아에서 그가 받았던 계시를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빛을 따라 전 상황을 재조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가 문제들을 재조망할 때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신약을 연구한 것에 근거하여 추측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상황을 상고하면서 바울은 야고보에 대하여 또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불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났던 일들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울은 편지들을 더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은 가이사랴에 있던 동안 그의 깊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이사랴에서의 2년 동안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내가 믿기로 그동안의 바울은 사도행전 15장부터 21장까지의 그의 체험을 재조망하면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관찰했던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바울이 그의 체험을 재조망해보면 볼수록 그는 더욱더 다른 글들을 더 써내야 할 부담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정부의 감금으로부터 쉽사리 풀려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기로 그가 거기 있었던 2년 동안에 그는 여덟 서신들, 즉 히브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쓰도록 주님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히브리서와 에베소서 같은 책들은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서신서들을 쓰는 데는 많은 준비가 요구됩니다. 히브리서와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서신서들을 쓰기 전에 그에게는 전반적으로 재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었던 2년 동안에 이러한 시간, 즉 재고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후에 그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되었을 때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써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와 에베소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사도행전 15장부터 24장에 있는 배경과 대조하여 재고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빛이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네 서신들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부담을 짐. 바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신성한 계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우리는 골로새서의 바울의 글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봅니다.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경륜이라는 헬라어는 특별히 바울에 의해서 사용되는 단어이며 특히 에베소서에서 그러합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거기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계시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그는 이 목적을 위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에 관해 이러한 이해만을 갖고 있다면 이 책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도 피상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주님의 주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유대교도 로마 정치도 주권적인 주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들이 그분의 목적을 위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두려움과 유대인들의 음모까지도 주님의 목적을 도왔습니다. 외견상 이러한 일들은 그분의 움직임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계시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목적을 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할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종종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이상을 봄. 수년 동안 성경의 모든 책들을 연구한 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계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경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성취가 성육신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을 제자들 속으로 불어넣으신 후 주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경륜적으로 그분의 몸 위에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러한 영의 부어짐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성취의 완성이었습니다. 과정을 거친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와 위에서 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을 우주적인 그분의 몸의 산 지체들로 만들어 그분의 표현을 위한 단체적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넣어주심으로 그분 자신을 번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단체적인 그릇은 지방교회들로서 여러 지방에서 표현되며 이 모든 교회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등대들입니다. 결국 빛나는 모든 지방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이며 이것은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초점은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인격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성한 경륜은 어떤 율법이나 규정이나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실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만유를 포함한 분, 놀라운 인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인격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며 그분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실제화됩니다.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직접 되돌아와 모든 것이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신성한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에 감금했던 것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2년이 바울, 곧 택한 그릇에게 있어서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완전케 하는 계시를 써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준비된 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완전케 하는 서신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으로 조성되려 한다면 우리는 이 네 권의 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서신들을 쓴 것에 더하여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라고 권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경륜은 육신 안에 나타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초이며 이 진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고를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선한 것을 지키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그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불러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마지막 여덟 서신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에서 우리를 위해 묘사된 그림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나머지 장들을 상고해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더 분명한 이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